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이 저희들의 마음을 덮는 그런 수건을 제거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나는 큰 복이 주어지고 또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종합을 다시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옛 언약의 영광보다 새 언약의 영광이 더욱 크고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나은 언약이다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참 복음으로 받게끔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옛 언약은 없어질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맺은 그 언약, 분명히 은혜 언약을 지금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 행위 원리를 보태 주셨습니다. 행위 원리를 보태 주셔서, 즉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잘 지킬 때 받는 복이나 또 지키지 못하여 받는 심판이 세상 수준, 즉 예표 수준이었던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받는 그런 심판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보여지는 심판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즉 심판 자체가 예표 수준입니다. 영원한 참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순종하여 받는 복도 예표 수준입니다. 세상 수준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 받는 참복은 천국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없어질 그런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되는 이런 이 행위 원리를 주셔서 결국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구약에서 전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너희들은 결코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결국 다 이스라엘은 쫓겨납니다. 망합니다. 즉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 앞에서 이제 죽는 거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깨달아 이제 살 길을 찾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되면 살 길을 찾게, 그 생명을 찾게. 근데 오직 예수님 안에만 그 참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으로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께로 향하게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작용을 율법이 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표 수준에서 행위 원리를 주신 것을 절대적으로 높여버리는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절대 수준으로 높여버렸습니다. 예표 수준인데 절대 수준으로 높여갖고,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결국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을 한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게 아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세상에서 잘 되게끔.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천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맺어진 후에는 구원이나 구원에서 받는 복을 세상 수준에서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세상에서의 복은 일반 은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복은 이제 믿지 않아도 주시는 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복을 받는 거라면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은 왜 그런 복을 더 많이 주십니까? 왜? 왜? 내가 말씀 순종해서 잘 믿어서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만약에 그 원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말도 안 됩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을 더 축복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세상적인 것이 필요 없다 이 말도 아니고, 주실 때 감사하지도 않다 이 말도 아닙니다. 감사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신경도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그 원리를 지금까지도 주장하면서 신경도 쓰지 말아야 될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 기독교냐,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복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복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믿는 사람에 있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기독교인이니까, 잘 믿으니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 원리가 맞는 거면, 잘 믿어서 그렇게 주시는 거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약간 이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초점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믿어서 받았다는 그 복, 그 세상적인 거, 그거. 뭔지는 몰라도 제가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그 똑같은 복 더 많이 받은 사람을 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증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잘 믿어서 이거 받았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나보다 더 많이 받았다. 내 증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헛것이 돼버립니다.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장에서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이 좋습니다. 인간은 세상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텐덴시가 있어요.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완전하지가 못해서 가끔 세상 거를 원하게 됩니다. 그때 거짓 선생들이 그 세상 것을 말하고 행위 원리를 말하면 귀가 솔깃하게 되는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막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올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14절 오늘 볼 차례인데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4절서부터 17절까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구약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구약이 지금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 수건이 덮인 사람들 같이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여기 성경을 봐.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 되잖아.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건이 덮여 있는 그 수준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느냐. 수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난주에 본 내용이죠. 모세는 없어질 자기 얼굴의 영광을, 그 없어짐을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덮었는데 이제 그 모습을 사용하여 그 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이 세상 수준, 아직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켜 너희들이 바로 그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지금 글을, 지금 문맥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 먼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왜 그렇게 수건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무조건 세상 수준, 자기 행위 수준으로 이해를 하느냐? 그 마음이 완고하여. hardened 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냐? 새롭게 마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즉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 새 언약. 구약서부터 예수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제 새 언약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성령님을 퍼부어서 새 마음을 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새 마음을 안 주시면 그 마음이 완고하여. 왜?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생각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님이 계셔야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마음이 아니면 수건을 덮은 것처럼 읽을 수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안 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못 믿는 거라면, 아, 그럼 설명 잘하는 사람을 쓰면 대성공하는 것이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같이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즉, 새로운 마음을 주셨느냐, 아니면 아직도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참 기독교인들도 아직도 죄의 그 습성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수건을 덮고 일부러 덮어서 읽으려는 그런 디자이어가 있단 말입니다. 왜? 세상이 좋아서.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면 행위가 아니고 행위면 은혜가 아닙니다. 저희가 놀라는 것은 행위라 그러면서 또 은혜라 그러는 것.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행위면 은혜가 아니고 은혜면 행위가 아니지. 행위이면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듣지 못할 귀, 보지 못할 눈. 이사야서에서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성령님께서 같이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을 알아보는 곳이지 우리가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같이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봅니다. 듣습니다. 이해합니다. 알아요. 믿어요. 김용환 목사가 잘 설명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또 김용환 목사가 잘 설명을 못한다고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이제 우리가 또 계속 볼 내용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말씀, 진리. 즉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역사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는데 그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물론 말씀이 전해지는 그것도 성령님이 주장을 하셔야죠. 읽어보세요. 택하심을 얻은 자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도 마음이 완악하여 깨달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못하게 하려고? 예. 즉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 수준에서 이 김용환 목사 수준에서는요. 열심히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게끔 도와야죠. 그러나 결국 성령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크게 미쳤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거지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제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 예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데 못 받아들이면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지금 마음이 완고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가?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안 되면 저는요 칼빈주의가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구원받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제 책임이면 저는 오늘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매일 두 다리 뻗고 자는 이유는 성령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렇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즉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게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도 더 안타까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할 만큼 하는 겁니다. 최대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잘 이해하세요. 말씀을 덮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덮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즉 성령님이 같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이 모습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구약을 읽으면서 그 구약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세상 수준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14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에 주께로 돌아가면, 즉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 수건이 벗어진 자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즉 구약을 읽을 때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궁극적인 수준을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세상 복이 결국은 영원한 천국 복을 예표하는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지금 쓰여진 거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와야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구약은 구약이고 이래버리면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를 한번 같이 보죠. 잘 따라와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여러분 저 뭐야 캠핑을 가셔야 돼서 마음이 좀 분주하실 것 같은데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짜라 없으시기 바랍니다.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기도 지금 아까도 눈이 가리워졌다. 마음이 수건을 덮었다. 지금 다 그런 같은 내용인데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들로 놀라게 하여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눈이 아직 어둡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이 아직 어둡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항상 마음의 수건이 덮였다, 눈이 어둡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앞에 서 있는 예수님도 안 보고,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뭘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즉 구약 전체가, 근데 지금 모세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언약. 즉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자기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그러면 구약을 읽으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구약에서 예표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세상 복밖에는 안 보입니다. 읽어도 읽어도 모릅니다. 지금은 지금 2012년도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즉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그 구약이 정작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은 부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서,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밝게 해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이제 보여요.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라 보이는데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세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이 뜨이는 게 언제부터 그 수건이 마음에 덮이는 게 언제부터 걷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풀리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44절에 가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그 말이 이 말이다.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또 섞어서 하면 율법의 마지막, 즉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시다. 즉 율법을 가지고 결국 누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찾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면 아직도 그 마음에 수건을 덮고 있는 그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언제 이 수건이 거쳐지느냐? 예수님한테로 올 때. 예수님을 알아볼 때. 즉 그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도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도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율법의 종합, 율법의 종점, 즉 그 율법이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거 봐라, 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게 그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죠. 세상에서 부자되는 이야기를 설교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본문을 어디서 뽑아요? 구약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믿어서 잘 살아본 내용이 없어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예수 잘 믿었다는 사도 바울부터 해서 다 잡혀 죽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찾아보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은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로 산 사람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는 성경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 잘 사는 이유가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구약을 갖고 나오죠. 왜? 구약에는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근데 수건이 덮여져서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도다. 예수님을 못 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다. 그냥 붕뜬 것 같은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라 스페시픽하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풀지 못하면 구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수건을 덮여져서 구약을 읽는 사람도 여러분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냐. 성경에 나오잖아. 이렇게 싸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 나오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경에 나오네. 그러고 또 넘어가시면 안 되죠. 사실 그 수준은요. 성경 읽고 어?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사네. 세상에서 건강하네. 이 수준은요.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으면 그 수준은 이해합니다. 왜? 이 세상 모든 종교가 행위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결국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죠. 그 당시서부터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리니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의 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14절에 이제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왜 이렇게 수건이 벗어지느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구절을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왜 벗겨지는 거냐? 주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어렵습니다. 사실 주는 영이시니.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구절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라. 이거를 기억하세요. 주는 나의 방패시라. 이렇게 말할 때는 주님께서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님과 방패가 존재적으로 같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방패의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죠. 주님과 그 방패가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는 영이시다. 아니 예수님이 성령님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글 같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같이 주는 방패시다 같이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과 같다. 성령님과 주님은 분리를 할 수 없다. 구원 역사에서 무슨 소리냐 하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항상 같이 일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미니스트리를 하실 때에 세례를 받고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다 앞으로 재림도 영광 중에 오신다. 지금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오시는 거죠. 성령님하고 항상 같이 일하십니다. 즉 아까 뭐예요? 성령님이 생명입니다. 즉 아까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이벤트로 보여주시느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십니다. 교회로.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 즉 성령님이 이제 오심으로써 이제 다 이루어집니다. 그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영이시다.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벗겨진다. 왜?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의 역할. 즉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승천하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즉 살려주는 영이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사실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전에도 살려주시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고 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도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즉 이제 그 Lord,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과 성령님도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했을 때 삼위일체를 부인하자는 것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모든 역할과 그 구원 역사에서 하시는 일이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 또 성령님을 누구라고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보세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이 말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 그 다음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의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혼동이 옵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결국 그냥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편할 것 같아요. 복잡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도 또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도 서로 서로를 사용하셔서 가리킵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즉 우리가 예수님한테 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결국 누굴 깨닫는 게 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즉 그래서 지금 모세의 그 수건이 덮여져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님한테 오는 건데 그 말은 따르게 하면 예수님한테 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할을 하고 즉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그 찾아온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깨닫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여 수건이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이제 오신 자들은 수건이 벗겨진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말씀. 아까 생각나시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러면 다 합쳐봐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세상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냐? 여러분이 그렇게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세상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놀라는 거는 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읽고 있느냐? 이거에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식으로 읽는 거는 세상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건데 근데 그 수건이 어떻게 벗겨지느냐? 예수님한테로 와야 된다 이 말인데 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게 하는데 그렇게 깨달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뭘 가지고 하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이걸 종합한 내용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종합된 내용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구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복입니다. 아무한테나 안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17절 제가 도저히 오늘은 못 끝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이 계신 곳에,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렇게 둘 다 얘기해도 되죠. 성령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는 건 줄 아십니까? 내 믿음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믿는 곳에, 올바로 믿는 곳에 자유함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자유,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해야죠. 오늘은 자유 시작했다가 이제 여러분 저희 뭐야 해지고야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자유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음 기꺼이 마음에 기쁨을 가지시고 오늘 캠핑에 가시고 또 저같이 마음에 기쁨을 갖고 오늘은 집에 있다가 내일 가고 이 자유를 놓치지 마세요.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그 자유를 막는 것입니다. 죄라면 당장 못하게 해야죠. 그러나 죄라고까지 얘기 못할 거면 여러분과 저는 자유합니다. 우리의 이 본능이, 이 죄의 본능이 얽매이는 걸 좋아합니다. 노예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 그걸 좋아해요. 이상하게도. 너 마음대로 해. 이런 걸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된다면 기쁘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야 목사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나한테 그 목사하는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있구나.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린 자유한 자들입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건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예, 다음 주에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덮여져 있던 수건을 제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수건이 완전히 제껴져서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성경 어떠한 부분 어떠한 내용도 예수님으로 풀어져서 결국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